우리가 아포칼립스를 공부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할 대목이 있다고 했습니다. 종말론과 묵시론의 미세한 차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말은 세상 끝에 대한 것입니다. 즉, 세상 끝 다음에 대하여 논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죠. 아포칼립스는 세상 끝을 논하되 그 이후에 대하여 논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아포칼립스의 중요한 특징 하나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죽음 이후의 삶, 부활을 토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사람이 죽으면 마지막 때 부활하는데요. 그먼 세월을 지나야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있다가 예수님이 턱 부활한 것을 보고 메시아로 믿게 됐죠. 이것이 종말의 시작이라고 표시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첫 부활이고 그 다음, 우리의 부활, 이것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을 종말의 마지막이라고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것은 한 경점이 아니라 시작과 끝을 걸친 시간입니다. 초가을, 첫 사과를 따면서 첫 수확이라 외치죠. 이건 흔히 듣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좀더 유대적으로 보면 첫 번째 밭을 수확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부활이 아닌 예수 십자가 첫 죽음으로 받쳐지기 위한 첫 열매가 아닐까요?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저들의 첫 열매란 그러므로 이미 죽은 자들은 첫 열매가 아닙니다. 아포칼립스가 없으면 논리적으로 부활의 근거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아포칼립스의 배경이 있었어이고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로 확립되는 근간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자, 문제는 아포칼립스 부활까지 이해를 했는데 문제는 왜 아포칼립스의 이미지가 그렇게 흉측한가인 거예요. 그 아포칼립스가 우리의 현실과 어떻게 같고 다른가 질문입니다. 다니엘서의 비전이나 계시록의 비전 모두 세상 끝의 모습이 끔찍함을 보여줍니다. 그 끔찍한 그림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까 고민해 봐야죠.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끔찍한 이미지부터 봅시다. 이사야 63장, 아포칼립스 장르입니다.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라는 인물, 에돔에서 옵니다. 붉은 옷을 입었어요. 화려한 의상입니다. 큰 능력의 걸음을 걷습니다. 누구신가? 스스로 나라고 했죠. 이 나가 공의를 말하는 인물이에요. 구원의 능력을 소유한 자이고,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나가 아니고 그가 되었습니다. 아니, 너가 되었습니다. 인칭이 바뀐 것이죠. 그가 내가 되었다가 너가 됩니다. 너의 복이 붉다. 마치 포도즙을 받는 자의 옷과 같다. 그리고 그 너가 또 인칭이 바뀌어서 내가 됩니다. 내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다. 밟때그 기분은 아주 분노하는 기분이었다. 그래서 그냥 밟는 것이야. 아니고 짓밟았다. 피, 선혈이 튀어 내 옷이 피로 얼룩질 수밖에 없었다. 내가 원수 갚는 날이 오늘이다. 그런데 날 도와주는 자가 없더라고. 이상했다. 보니까 내 스스로 구원하고 붙들었다. 내가 분노로 또 짓밟았다. 짓밟힌 자들의 선혈이 낭자했다. 뭐 이런 소리예요. 괴이하고도 이상해서 이해가 잘안 되죠? 오늘 이사야서 63장 본문이 요한계시록 19장 본문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미 저희들이 백마 타고 온 그리스도 어린 양을 설교로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미지이죠. 백마 타고 싸우는 이미지입니다. 전쟁 이미지. 피 뿌린 옷을 입었습니다. 이사야 63장 이미지와 계시록 19장 이미지가 똑같습니다. 무섭지요. 심지어 입에 예리한 칼을 머금었습니다. 친히 포도주 틀을 밟겠답니다. 한 천사가 새들을 잔치에 초대해요. 살을 뜯어 먹으라는 것이죠. 전쟁 후 시체의 살을 먹는 장면이지요. 포로로 잡힌 자는, 살아있는 자는 유황불 행위랍니다. 끔찍한 이미지죠. 포도주 틀, 피 묻은 의상, 진노, 분노, 이런 비슷한 단어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건 전쟁이구나. 미친 전쟁이구나. 근데 그 장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고 유순해야 하지 않나?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맹렬한 장수 이미지니까 칼로 마구 죽이는 이미지입니다. 산자는 불못으로, 죽은 시체는 공중의 새의 먹잇감으로, 이보다 더한 끔찍한 이미지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괴기스러운 장면도 심지어 하나님이 만드신 장면인 것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이미지, 어떻게 다루어야 하겠습니까? 폭력과 공포 사건, 우리 인간 세상에 항상 존재합니다. 실제 경험하죠. 계시록은 이런 것들을 다루는 언어와 의미의 틀을 제공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역병을 직접 보내든 간접적으로 발생시키든 간에 그에 대한 해석이 각자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계시록이라는 책을 성경이나 전통 속에 갖고 있기에 우리가 그런 역경과 환란에 맞으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해석과 실험하라는 것입니다. 뭐 신학자가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면 나름대로 이해를 가지고 있으라는 주문이에요. 이런 흉측한 이미지와 어떻게 실험하라는 건가요? 옛날 당시의 문화와 문맥 속에서, 그리고 그 당시의 언어, 역사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그 사람들 사이 그 문화적, 역사적 차이, 거리를 심각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본문의 원래 의미를 먼저 밝히고, 즉 인정하고, 다음에 우리에겐 어떤 의미인지 물어봐야죠. 그 각각 다른 의미를 마구 섞으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성도들로서는 하기 어려운 작업이고, 우리 목사들의 몫이라고 볼수 있겠죠. 내 책상 위에 아포칼립스 텍스트가 있다고 합시다. 요한계시록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다니엘서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상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급진적 변화를 이루리라는 내용이죠. 세상이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책이에요. 그렇게 읽어내는데 우리들은 그런 이벤트가 실제 있을까? 일어날까? 의심하면서 잘안 믿어요.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는 죽을 운명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죽음은 세상 끝과 같지 않습니까? 죽음을 기다리는 건 심판에 직면하다는 것과 같지 않나요? 우리가 결국은 죽음과 심판을 직면해야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그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소설도 읽고, 연극도 보고, 영화도 보죠. 근데 윤리적으로 보고 관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윤리적 가치에 맞게 해석을 하면서 보고 관람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보면은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님 그리스도의 역할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5장에는 어린 양이 나오고 19장에는 장수 그리스도 이미지가 나오는데 좀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입에 무슨 입에 그 칼이 있어요. 어린 양은 유순해서 다루기 쉬운 이미지인데, 아이 칼을 입에 문 예수님은 무시무시합니다. 정복자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하나의 문자적인 어떤 그림이 아니고 시적이요, 레토릭이라는 것이죠. 어린 양이 전쟁을 지휘하는데 전쟁에서 승리한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 칼질하고 창을 찌르고 해가지고 피를 피범벅 내는 그런 레토릭은 있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면은 어린 양의 승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이미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실제 전쟁 모습이 자세하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전쟁 모습이 없어요. 그렇지만 고대 문서에서 피범벅이 나는 가공스러운 전쟁 모습은 무대에 올리지 않습니다. 칼,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옷, 새들이 먹는 시체가 본문에 언급되는 뭐그 정도? 핏방울이 떨어지는 이사야 63장의 의상에서 옷에서 그 피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흘린 피겠죠? 계시록 19장의 모습도 전쟁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전쟁은 악이 걸어서 발발합니다. 당시 로마를 말아먹은 황제 네로를 모델로 삼아서 불의한 파워로 그려냈겠죠. 어떤 전쟁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신적인 개입인 것이죠.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포칼립스 문서를 가지고, 즉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이사야서를 가지고 하나님이 선제 공격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가담해서 선제 공격을 해야 한다. 그런 주장은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전쟁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오늘 토요일 저녁인데요. 뉴스에 보니까 미국이 한미 군사 작전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진 그 공군 비행기들을 띄워가지고 북한을 위협하더라고요. 시위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시위로 끝나길 바랍니다. 절대 선제 타격 실전을 하면 안 됩니다. 아포칼립스 적용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이미 일어난 전쟁의 참화를 통해서 그 아포칼립스 문서가 나오고 그것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겠죠. 요한계시록은 과거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지금 우리 크리스천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 이후에 큰 전쟁이 있을 것이고 악인에게 심판을 또 의인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가져다 주는 그런 차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아포칼립스 글을 읽고 막가파 방식을 취하면 안 됩니다. 그런 주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포칼립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화 이야기도 잠시 해보겠습니다. 신화, 왜 존재합니까? 우리 역사 속에 공포는 항상 존재하는데요. 전쟁과 재난의 공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의미도 없고 무작위로, 즉 임의로 덮치니까 공포가 오는 거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는 죽음, 재난, 질병 때문에 한치 앞으로도 전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공포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이벤트 속에 그 패턴을 발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패턴을 알면은 공포, 끔찍한 현실을 극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화와 같은 이야기 패턴, 틀을 가지게 되면은 큰 위로가 되었다는 거죠. 불트만 같은 신학자는 성경 안에 신화를 제거하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만은 저는 그 반대로 오히려 신화화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것은 우리 세속 문화 속에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신화적인 각본, 각색, 드라마가 얼마나 저희들한테 교훈과 또 도덕성과 정의감과 또 혹은 위로까지 주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는 근본주의자들 영향 때문에 저희들이 입은 심리적 데미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질문을 해보는데, 아포칼립스 같은 성경이 없으면 더 낫겠다 생각해 보셨어요? 흉측한 이미지의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같은 것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성경에 계시록이 없다면 훨씬 보잘것없는 책일 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장엄하고 웅대한 시적인 휘날레로서 성경이라는 한 권의 책, 한 권의 내러티브를 장식합니다. 창세기와 아주 잘 맞대응하는 책이지요. 창세기가 프로톨로지, 처음에 관한 책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에스카톨로지, 마지막에 관한 책이지요. 이 요한계시록은 특권층보다는 부르층에게 그 역할이 아주 각별합니다. 부유한 자들에게도 이 계시록은 두 가지를 선사하는데 하나는 저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언어를 주었다는 것이고요. 그 고통을 호소하는 은혜가 담겨 있다는 거고요. 또 동시에 하나는 희망의 지평선을 선사했다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마르크스가 아포칼립스 묵시사상 혹은 종교 일반을 인민의 아편이라고 했지만 사실 아닙니다. 미국의 노예 매매 시대와 남아프리카의 인종분리 시대의 흑인들을 보십시오. 영적인 책으로서 요한계시록은 그들에게 현재,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가질 위안과 위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동시에 요한계시록은 현재의 상태가 그들의 존재 방식도 아니고 혹은 소망하는 목표도 아니라는 의식을 깨우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피압제자를 수동적으로 만드는 책이 아닙니다. 호소하고 항의하고 변혁시키는 씨앗입니다. 씨앗이 있습니다. 돈 많고 힘 있는 자들은 계시록을 어떻게 사용할까 경청해야 합니다. Left Behind라는 소설처럼 저자나 독자들이 수동적으로 아포칼립스를 받아들이라, 종말을 그냥 받아들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악의 세력에 짓눌려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방하는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받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그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지 그 스토리를 듣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경고로서, 예언으로서 계시록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이 책을 가지고 부와 권력을 더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 다니엘서 같은 기존의 아포칼립스 세계관을 신약은 좀 비틀었습니다. 새로운 아포칼립스로 실현시켰습니다. 신약에서는 두 세대가 오버랩한다는 주장이에요. 새 세대의 동이 이미 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일부가 이미 왔음을 알립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선포하는 때요. 우리 공동체를 만들 때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 공동체는 박해를 받습니다. 고통의 때입니다. 그리고 투쟁의 때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우리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과 부딪히면 발생하는 그런 고통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고통이 일어납니다. 어쨌든 이 중첩기가 지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입니다. 동시에 심판도 있을 것입니다. 영원히 상급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형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포칼립스를 보면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이 아포칼립스에 의존적으로 비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지난주에 말했죠. 이 아포칼립스가 기초가 되어서 종말론 교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포칼립스, 폭력과 급죽이 비전입니다. 어떤 심리가 깔려 있겠어요? 종말이 우리에게 임했다고요? 그 요한계시록 혹은 이사야 뭐 2000년, 한 2500년을 건너뛰고 우리 세대를 향해 직접 말하고 있다고요? 네, 우리 시대에 임한 종말이란 청교도들이 성경 해석을 하고 그 해석의 뿌리를 내린 전통에서 왔습니다. 청교도들은 천년 왕국설로 천년이 지나서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그런 신학으로 성경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제 바꿔야죠. 전천년이니 후천년이니 무천년과 같은 그러한 교리들이 우리들을 사로잡고 있는데 심리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무엇이며 요한계시록이 어떤 뜻이 있고 그런 의미 부여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 인간들의 지성, 감성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선혈이 낭자한, 흉측한 아포칼립스 이미지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흉내내거나 모방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향후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우리가 상상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싸우신 그 모습에 저희들이 문자적으로 뛰어들지 않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 그 끔찍하고 흉포한 모습들이 언제나 볼수 있고 보인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인내하고 배우며 주님의 오실 날까지 하나님 나라 건설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